제20장 하나님이 믿는 이들을 다루시는 길 징계와 상급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이들에게 주신 이생의 징계와 영원 안에서의 구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첫 번째 구분을 보았고 이 메시지에서는 두 번째 구분을 보기로 합시다. 믿는 이들에 대한 징계의 문제는 히브리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징계하시며 그분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봅시다. 징계의 동기와 목적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징계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징계하는 데에 힘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웃집 아이들을 꾸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았든 일을 잘하지 못하든 우리는 그들을 꾸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라야 꾸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범위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징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심은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7절,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징계의 범위는 오직 자녀에게만 국한됩니다.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받을진대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의 징계를 더욱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징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기 좋아해서가 아니고 또한 우리로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지나치게 방자히 행동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그러한 사람을 무겁게 억누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책하기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그분은 징계를 멈춥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우리가 주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주님은 그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을 징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야 징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형벌과 징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분의 자녀를 형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질책하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의 전이란 목적은 우리로 매일 어리석게 생활하지 않도록 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은 후에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매를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에는 무엇이든 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 실패하고 넘어질 경우 물론 영생을 잃어버리거나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된다고 말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영영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이 방자히 행하고 정욕대로 살며 임의로 범죄하며 더러움 가운데 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환경과 가정과 건강에서 혹은 장래 갈 길에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의 가정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하거나 그의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기게 하거나 그의 환경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형벌을 주려거나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여 부르심 받은 은혜에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인식입니다. 어느 누구도 만일 당신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로 보지 않고 개처럼 발로 걷어찰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역사를 보지 못했거나 주 예수님의 역사를 너무 가볍게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영원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성경은 믿는 이들에게 상당한 형벌이 있음도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실패한다면 상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아들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옥으로서 우리로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완전히 은혜에 속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는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정과 육신과 사업과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로 많은 일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에게로 돌아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극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에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았을 때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도 물질을 드렸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약간의 헛된 영광을 탐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도박하거나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은 그들이 믿는 이들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만일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장수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즉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그들이 우리 형제자매였음을 증명합니다. 고린도의 믿는 이들은 만찬 집회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몸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주님의 만찬을 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징계의 손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심지어 죽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임의로 주의 몸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몸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이 마땅히 그들의 존중을 받아야 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들이 마땅히 서야 할 위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에는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으며 죽은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징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징계의 목적은 바로 장래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세상 사람들이 받을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징계는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들이 자신을 풀어놓고 제멋대로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절대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로 범죄치 않고 제멋대로 자신을 풀어놓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징계는 우리의 죄정함에 대한 일종의 대치입니다. 사람들은 죄정함이 우리로 범죄치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죄의 방법을 쓰지 않고 징계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징계받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징계는 오늘날의 훈련일 뿐 우리의 영원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그리스도인이 징계받음이 오히려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는 한 가지 좋은 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극심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한 그리스도인이 간음하는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것인데 이는 곧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모세율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이 필히 멸망하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사람이 극심한 죄, 곧 하류에 속한 죄를 범했고 이방인도 범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의 권위로 이러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의 육신을 멸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사탄이 그의 몸에 능력을 행사하여 그 사람을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며 심지어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한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징계는 이생에 관한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영원 구원과 관계된 일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였다면 나는 끝났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같이 큰 죄를 범했으므로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큰 죄를 범할지라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잠시 징계를 받겠지만 영원토록 멸망하진 않습니다. 비록 징계를 받아야 하겠지만 영원 안에서는 여전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수차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구분하였습니다. 여기에 멸하는 것이나 좀 전에 말한 잠자는 것은 다 육신에 관련된 것이지 결코 영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문제와 영원 구원의 문제는 주님을 믿을 때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 대해 어렵다고 말하는데 거기서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하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말한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할 정도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죽음과 5장의 멸하게 함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모두 육신의 면을 말하는 것이며 영과는 무관합니다. 이 징계는 다 육신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떤 곳에서 말한 것이 믿는 이가 멸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들의 징계에 관해 말한 것입니다. 상급과 은사. 이제 우리는 셋째로 상급과 은사의 차이 혹은 왕국과 영생의 차이를 보기로 합시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은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천국을 영생으로 생각하고 영생을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섞어 천국을 얻는 조건을 영생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써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을 곧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구별은 매우 분명합니다. 사람이 천국은 잃을 수 있어도 영생을 잃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상급을 잃을 수 있지만 결코 은사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상급은 무엇이고 은사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사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심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상급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와 성령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얻기에 합당치 않은 은사를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우리는 성령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관계는 우리로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상급을 얻게 합니다. 만일 누가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으로 영접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후 즉시 그를 그의 앞에 있는 상급을 얻기 위해 경주하고 달릴 수 있는 길에 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로 인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날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이렇게 행한다면 노정이 끝날 때에 이르러 그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영광과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 노정의 첫 단계이고 상급은 우리 노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상급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 앞에 두신 것은 은사이고 그리스도인 앞에 두신 것은 상급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사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상급을 얻게 됩니다. 은사는 믿음으로 얻은 것으로서 세상 사람에게 주신 것인 반면에 상급은 충성과 선한 행실로서 얻은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구원을 유일무이한 것으로 생각하고 구원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과 천국을 하나로 보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위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분깃과 사람의 분깃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다른 부분은 천년 왕국 안에서의 영광입니다. 구원은 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당신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은 즉시 두 번째 것을 당신 앞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 외에 내게는 또한 상급이 있다. 내게 줄 장래의 영광과 면류관과 보좌가 있다. 그분은 보좌와 면류관과 영광과 상급을 믿는 이들 앞에 두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성실하다면 이것들을 얻게 되고 성실하지 않다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행실이 필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선한 행실이 구원받는 일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선한 일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실이 나쁘다고 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은 상급의 문제에 있어서 필요하고 면류관과 영광과 보좌의 문제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행위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결코 믿음으로만 상급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나쁘다고 해서 그를 멸망당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아들을 믿는가 안 믿는가로서 그가 구원받을 것인가 멸망당할 것인가를 결정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아들을 믿는가 안 믿는가로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얻을 것인가 못 얻을 것인가를 결정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는 당신이 영원히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 선한 행실이 있는가 없는가는 당신의 상급과 영광을 얻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공로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고 또한 공로 없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실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공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공로 없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지할 데 없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신실해야 하고 수고함으로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을 가져야만이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단코 선한 일이 조금도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한 행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은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당신이 자신의 위치를 회개하기 원하는가, 자기의 과거를 통회하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역사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당신의 의롭다 함 받는 근거로 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해 줍니다. 행위의 문제는 상급과 관련됩니다. 행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급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구원과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왕국, 은사와 상급을 완전히 구분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교리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상급의 문제에 관하여도 분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상급의 문제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앞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다만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은 후 그 앞에 놓인 것은 상급입니다. 그들은 힘을 다하여 다름질하고 상급을 추구해야 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 체험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첫 단계입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앞에 있는 상을 얻기 위해 다름질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상급으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죄인은 구원을 상급으로 생각하여 행위를 의지하려 하고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은혜로 생각하여 아무 목표 없이 생활합니다. 행위는 상급에 적용되는 것이고 은혜는 구원에 적용되는 것임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로 구분하시고 영생이 있는 자와 정죄받는 자로 구분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상급으로 그분의 자녀를 두 무리로 구분하십니다. 구원이 세상 사람을 구분한 것 같이 상급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로 구분하십니다.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문제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충성스러움과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의 문제이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상급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문제를 지나치게 큰 것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고만을 주목합니다. 그들은 행위가 좋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상급을 추구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고 이 문제는 요동하지 않으며 주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여 이루신 일이고 오늘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것은 앞에 놓인 상급임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장래 왕국 안에서의 큰 차이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영광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광을 얻지 못하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급이 무엇으로 인해 얻어지는가를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급이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문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듯이 상급을 얻는 문제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이 죄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상급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상급이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에 있어서도 이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당신은 결코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삯이 있다는 말은 일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이가 상급을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얻어야 할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어떻게 해야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상급은 일함으로 얻는 것이지 결코 은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구절은 주님이 교회들에게 그분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는 것 혹은 우리의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어떻게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십니까? 우리의 행위대로입니다. 물론 이 행위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옷을 피로 희게 씻었을 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 예수를 살아나타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살아나타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살아나타내지 않습니다. 모든 자본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능력 또한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역사하시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보상과 상급을 얻는 문제가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합당한가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또한 결코 자격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상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기서는 그의 일이 그대로 있으며 상을 받는다고 말했지 결코 그의 신앙이 그대로 있으며 상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상을 받는 문제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상급을 분명히 구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좋은 행위로 아니하고는 사람이 상급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심판대에서 그대로 있고 불꽃 같은 눈의 감찰을 통과할 수 있어야만이 상급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상급은 완전히 당신의 행위로 인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당신의 행위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도 당신의 행위입니다. 이것들이 있어야만이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당신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곳이 없으며 돈을 빌려주면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선대하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한 곳은 있습니다. 상급의 문제는 행위로 인한 것이지 결코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으로 구원받게 할 수 있을 뿐 상급을 얻게 하지는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여기서 성경은 하나의 본을 말합니다. 여기 한 그리스도인은 바울에게 해를 끼치고 그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장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상급은 바로 천국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많은 이들이 구원과 상급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상급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님이든 사도들이든 상급과 왕국에 대해 말할 때 은사와 영생을 말할 때처럼 근거 없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분은 빈말이 아니 실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인 것이 매우 분명한 사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상급은 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또한 상급이 면류관이요, 보좌요, 천국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국이 바로 상급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세 방면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면에서는 천국은 오늘날 하나님의 다스림의 외형, 곧 하나님의 주권의 외형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면에서 천국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는 하늘의 통치와 제한인데 이것도 역시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방면에서 천국은 상급을 가리켜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천국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계속적으로 상급에 관한 것들을 언급하는데 이것들은 우리에게 상급과 천국이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팔복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앞에 몇 가지 축복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두 차례씩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급이 곧 천국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에서 주님이 어떠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오 라고 말씀하시고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어떠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저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구는 우리에게 천국이 곧 하나님의 상급임을 보여줍니다. 이 양자는 서로 구분될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여러 차례 상급의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여기서 그분이 다루시는 것이 왕국의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6장 1, 2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4절 내 구제하니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의 마지막 문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주제가 천국임을 시인합니다. 이 세 장은 계속적으로 상급의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는 천국이 곧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상 주거나 질책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사람이 갚으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근거합니다. 상급은 완전히 행위에 근거합니다. 둘째, 각 사람이 갚으심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그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그때가 바로 이 땅에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왕국이 시작될 때가 바로 상주실 때입니다. 셋째로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 하나의 예표가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의 주님의 변형은 주님이 장래 왕국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때 어떤 믿는 이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 구제에 대한 보응과 기도에 대한 보응과 금식에 대한 보응은 모두 상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한 보응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주 예수님이 다만 너희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살피고 갚으시라고 말씀하셨다면 기도에 대한 보응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를 말한 문장 앞에서 구제를 언급하고 그 뒤에 금식을 언급하실 때에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살피고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갚으심은 반드시 장래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저가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하지 않고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은 그분이 보신 것에 근거합니다. 그분은 눈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상급은 장래에 속한 것입니다. 또 계시록 11장 15절을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왕노릇 하실 때 곧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가 바로 온 성도들이 물은 대수하고 다 상을 얻을 때임을 봅니다. 환난하면 왕국의 때가 바로 상을 받을 때입니다. 언제든지 왕국이 임할 그때가 바로 상급을 얻을 때입니다. 더 나아가 상급은 곧 면류관을 얻는 것이요, 또한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외국 선교사가 나에게 내가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면 최소한 왕국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국 왕에게 그가 면류관을 잃어도 여전히 왕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면류관이란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금으로 만든 모자 같은 것에 보석 몇 개를 박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면류관은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면류관이란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왕국 안에서의 지위와 왕국 안에서의 영광을 대표합니다. 만일 면류관이 어떤 물건에 지나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돈이 많다면 금으로 만들 수 있고 내게 돈이 많지 않다면 동으로 만들거나 철로 만들 수 있으며 그것도 없다면 천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래 당신의 면류관은 크고 내 것은 작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머리 위에는 보석이 몇 개 더 많고 내 머리 위에는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면류관은 그 대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면류관을 잃었다는 것은 곧 그것이 대표하는 바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면류관이 곧 왕국의 표징임을 보아야 합니다. 보좌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도들이 열두 보좌에 앉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면류관은 이기는 자를 위한 상이고 보좌도 역시 이기는 자를 위한 상입니다. 그러므로 보좌도 역시 왕국의 표징으로서 왕국 안에서의 지위와 권위와 왕국 안에서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결단코 면류관을 잃은 사람이 왕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좌를 잃고서 왕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좌를 잃어버리는 것은 곧 왕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것도 역시 왕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보좌와 면류관은 다른 뜻이 없고 다만 왕국을 대표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상급은 곧 왕국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급이 곧 왕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까? 우리가 상을 얻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베드로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장래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당신과 나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고 영원 멸망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래 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왕국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참여치 못하고 매를 맞을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때의 그리스도는 심판대를 세우시고 그 심판대에서 그분을 믿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보다 분명한 성경 구절을 두 군데 읽기로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우리는 모든 믿는 이를 가리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에 심판대는 원어에서 배마로서 땅보다 조금 높은 단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대로 번역한 것은 원뜻에 가깝습니다. 배마는 가정에서 일을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가 멸망하는가는 믿음의 문제이고 상과 벌은 행위의 선악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입니다. 왕국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일들이 더 있습니다. 당신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가 한 가지 문제이나 설령 당신이 왕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왕국 안에서 당신의 쥐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바깥 어두운 곳에서 매를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좋은 행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나 주 예수를 믿은 후 우리가 왕국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우리의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장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여전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 안에서의 우리의 지위를 결정해 줍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우리에게 믿는 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절들 중에서 고린도전서 3장이 가장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심판대에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지를 매우 분명히 보여줍니다. 8절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얻는가를 말합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각 사람의 공력은 각 사람이 어떻게 그 위에 세우는가에 달려있으며 어떻게 세울 것인가는 어떤 재료로 세우는가에 달려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는 우리에게 이 터 위에 세우는 자는 다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가 이 터 위에 세운 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지만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나 여전히 그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래 우리 앞에 심판이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멸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